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시아 대륙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대륙의 네아폴리에 첫 발을 내디딘 바울 일행은 네아폴리에서 14km 떨어져 있는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은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성문 밖 강가로 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이라고 하면 서울 한복판을 관통하는 한강처럼 큰 강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직접 나갔던 강가는 간지테스강의 지류로서 우리말 용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작은 시냇가였습니다. 그 시냇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본문 13절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 일행이 찾아간 시냇가에는 마침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날 발굴되어 있는 빌립보 유적지를 찾아가면 2000년 전에 본문의 바울이 여인들을 만났던 그 시냇가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미루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바람 소리, 시냇물 소리가 마치 감미로운 찬양 소리처럼 들리는 그곳은 그 어느 곳보다도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바울 일행이 그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 시냇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말하다는 동사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계속했다는 뜻입니다. 말을 했다는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단 몇 마디로 언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장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순환과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여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시냇가에 모인 여인들 가운데에 두아디라 지방 출신으로 직물 사업가인 루디아라는 이름을 지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가이사랴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처럼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내용을 들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듣다는 동사 역시 미완료형 과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계속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단 몇 마디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그 긴 설교를 다른 여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내용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어떻게 루디아에게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14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에서 주님은 그 현장에 영으로 임해 계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따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집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내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 가운데에 루디아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내용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경청한 것은 루디아의 노력이나 의지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루디아의 마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 식구들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루디아의 집은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날 그 시내가에는 루디아 혼자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는 분명히 복수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 가운데에 단 한 여인, 루디아만을 선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에 루디아 홀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그 루디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녀의 집안 식구 모두가 세례 교인이 된 것도 루디아의 집이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된 것도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롭기 그지없는 은총입니다. 바울이 본래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했던 도시들을 재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자신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의 결별로 인해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대상지를 급히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 터키 대륙으로 올라가서 터키 대륙 서부 지역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은 터키 대륙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무시아로 올라가서 동쪽 비두니아로 진출하려고 했지만 또다시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일행과 함께 바울은 비두니아의 반대편에 있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환상을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인정하고 바다 건너 로마 제국의 속주인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 상륙한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최대의 도시이자 행정수도인 데살로니카로 가지 않고 먼저 빌립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바로 그 시냇가로 나갔다가 그곳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루디아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수리아의 안티옥을 출발한 바울이 빌립보의 성방, 그 시냇가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여정 중에 단 한 과정이라도 어긋났더라면 그날 그 시냇가에서 루디아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수리아의 안티옥에 있는 바울로 하여금 무려 2천여 킬로미터를 거쳐 바다 건너 빌립보 성문 밖 그 시냇가에 그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르도록 인도하신 것은 바로 그 현장에 있는 루디아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묘막측한 구원의 은혜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루디아를 이처럼 신비롭게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던 것을 기리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부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성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강림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의 기록인 사도행전 속에서 과거의 기록으로만 존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신비로운 구원의 은총을 입은 루디아만의 성령 하나님이신 것도 아닙니다. 루디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바울을 빌립보 성문 밖 시내에까지 이르도록 동원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똑같이 신비로운 구원의 은총을 통해 우리 개개인을 구원해 주셨고 또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한들 육체를 지닌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 교우님의 간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5구역 이병석 집사입니다. 저는 올해 56세이고 아시아나항공 747 전보기를 조종하고 있는 기장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4월 3일 화요일에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아내가 목사님께서 쓰신 요한과 더불어 10권을 구입하여 저에게 읽어볼 것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에 1권부터 읽기 시작하여 4월 2일에 마지막 10권까지 다 읽었습니다. 요한과 더불어를 읽는 중에 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제 생각과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 중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에 대해 목사님께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건들을 연출하신 것은 당신이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주관하시는 유일신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그것은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요한과 더불어 10권을 모두 읽기를 마친 이튿날인 4월 3일은 일본 오사카 간사이 비행이 오후 3시 30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비행시간에 맞추어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쳤습니다. 제가 탄 리무진 버스도 강풍으로 인해 영종대교 하부도로로 지나갔습니다. 오늘 기상이 비행하는데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면서 인천공항 사무실에 출근하여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일본 간사이 공항의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90km여서 1시간 지연 운항한다고 했습니다. 수동으로 착륙 시 옆바람 풍속이 시속 54km 이상이면 착륙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시간이 지난 뒤 저는 항공기로 나가 비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 준비 과정에는 항공기 외부 점검도 포함되어 있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비행기 앞으로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항공기 외부 점검을 마치고 조종석에 앉자 비행기가 흔들흔들하는 게 마치 바람이 심한 날 높은 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인천공항의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63km였습니다. 하지만 그 풍속은 옆바람뿐 아니라 앞바람도 포함하여 이륙 제한치 내에 있는 풍속이기에 조심해서 이륙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승객 탑승 시간인 오후 4시 10분에 통제실로부터 간사이 비행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사이 공항의 폭풍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비행 준비를 시작할 때는 옆바람 풍속이 착륙 가능한 시속 54km였는데 간사이 공항의 순간 최대 풍속이 88km로 증가되었고 또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연육교가 폭풍으로 폐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 취소로 그날 밤 새신잡한 구강을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행 일정으로 인해 몇 년이 걸려야 새신잡한을 수료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 다시 연락이 오기를 간사이 공항에 폭풍이 잦아들 수 있으니 20분 정도만 비행기에서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기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시 30분 지연된 오후 5시에 운항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 빛 일본 간사이 공항에 폭풍으로 출발이 지연되고 다시 취소되었다가 또다시 운항한다니 참 우여곡절이 많은 비행이 되겠구나 생각하며 차라리 이런 날은 비행 스케줄이 취소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다시 비행 준비를 한 다음 승객을 탑승시키고 인천공항을 이륙하는데 앞바람이 얼마나 센지 비행기가 얼마 굴러가지 않았는데도 이내 이륙 속도가 되어 이륙하였습니다. 비행기는 상승 중에도 기류가 불안정하여 계속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비행은 계속되어 순항고도 37,000피트 약 11km 상공으로 강원도와 동해를 지나 일본 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비행 중 어떻게 하면 조금 후에 착륙 시 어려운 순간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의 생각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건만 허락된다면 자동 착륙 장치를 이용하여 착륙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고로 옆바람과 앞바람은 45km 이상이면 자동 착륙은 불가능합니다. 수동 착륙의 경우는 옆바람이 54km이고 앞바람은 제한이 없습니다. 저는 조종실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능력을 아시오니 바람이 잦아들 것으로 믿고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기상 예보를 받아볼 당시만 하더라도 풍속이 옆바람 제한치인 40km 언저리여서 자동 착륙 장치를 이용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착륙을 위해 접근 단계에 들어가니까 풍향과 풍속이 강해져 54km까지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운항 규정은 자동보다는 수동 착륙 시의 바람의 제한치가 높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수동 비행으로 착륙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제 부족함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밖을 내려다보니 간사의 공항 주변 바다는 폭풍이 얼마나 세찬지 파도치는 신물거품으로 바다가 온통 두렵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던 바다의 배는 다 어디로 가고 비행기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최악의 기상 속에서 수동비행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 온 근육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근육이 아팠습니다. 이런 악기상 속에서 잘 착륙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중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나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두렵고 떨리지만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두려운 마음을 옆에 있는 학생 조종사와 뒷자리의 부기장에게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기장이 떨면 부기장이나 학생 조종사는 얼마나 더 떨리겠습니까? 그날 비행은 부기장 전환훈련 비행이어서 독일인인 정 부기장은 뒷자리에 앉았고 학생 부기장은 제 옆에서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강화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기도로 다스렸습니다. 그동안 나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약 위험하면 착륙하지 않고 인천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후 착륙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자동비행 장치로 활주로를 마주보며 내려가는데 옆바람이 심해 비행기 기수가 활주로 방향에서 약 30 내지 40도 틀어져 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개를 왼쪽으로 30 내지 40도 돌려야만 착륙 활주로와 제 시선이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활주로가 가까워지면서 자동에서 수동비행으로 전환했는데 제가 저를 봐도 왜 그렇게 떠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한 강풍으로 비행기는 몹시 흔들렸고 또 착륙 활주로를 자꾸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를 마주보기 위해 수정하기를 거듭하면서 두려움과 긴장으로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요한과 더불어서 알게 된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접근되어가면서 기체와 제 마음도 안정을 찾았고 그토록 심한 폭풍이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도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뒷자리의 독일인 부기장이 멋지게 해냈다고 여러 번 제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활주로를 빠져나와 유도로로 진입한 후에 저를 진실로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폭풍으로 일본의 전 공항이 폐쇄되었다가 방금 개방된 간사이 공항의 악천후 속에서 400여 승객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잘 보존하여 착륙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뉴스를 보니 그 폭풍으로 일본에서 4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부상당했다고 했습니다. 힘들었던 비행 임무를 잘 마치고 밤 11시 20분경 서울 집으로 돌아와 밤 12시경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20분이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여 잠을 다시 청했지만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일어나 늘 하던 대로 성경을 쓰는데 마침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어 인터넷으로 실황 중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본문은 창세기 15장 1절이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무나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날 제가 간사의 비행에서 처음 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폭풍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너가 차라리 비행이 취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도 내가 내 곁에 있었고 우산이 찢겨 날아갈 것 같은 항공기 외부 점검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지진과 같은 비행기 요동 속에서도 내가 너와 같이 있었고 최악의 기상 상황 속에서 자동 착륙마저 불가능한 그 순간에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었고 비행 임무를 완전히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 내가 너의 상급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조목조목 제 심령 속에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이렇게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믿고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떨리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떨립니다. 살다 보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제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 삶 속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경험으로 제 삶 속에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징검다리를 하나 더 놓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집사님이 우여곡절 끝에 오사카 비행에 나섰던 지난 4월 3일은 갑작스러운 폭탄 저기압으로 인한 태풍이 일본 열도를 휩쓸어서 일본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의 30%가 마비되었고 심지어는 일부 신칸센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해서 일본 항공, 전 일본 공수 등 무려 720여 편의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했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전선이 끊어져서 도처에서 정전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최악의 악천후 속에서 이 집사님은 비행기 조종관을 잡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전문가인 선장이 두려워할 정도의 파도라면 정말 무서운 파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전문가인 기장의 조종관을 잡고 있는 손이 떨리고 온 몸이 경직될 정도의 무서운 폭풍이라면 그 얼마나 가공할 폭풍이겠습니까? 그 가공할 폭풍 속에서 400여 승객의 생명을 책임진 이 집사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날 읽기를 끝낸 설교집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 무사히 비행 임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 뒤 이튿날 새벽 기도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집사님은 또다시 그 전날 그 악조건의 비행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과 함께 하셨는지를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삶과 분리된 단순한 독서물이거나 머릿속의 지식 정보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확인하는 안경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안경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 악천후 속에서의 비행 경험은 보다 성숙한 믿음의 내일을 향한 믿음의 징검다리로 집사님의 심령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내가 나 홀로 절망을 되씹고 두려움에 치를 떨면서 고독의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나 홀로 허허벌판에 내 팽개쳐진 것과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그분을 망각하고 그분을 외면할 때에도 그분은 나를 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나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안경, 말씀의 안경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신비스럽게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루디아의 삶 자체가 기적 덩어리라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리아의 안티옥에 있던 바울을 어떻게 빌립보 밖 그 시내까지 그날 그 시간에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해 가셨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안경을 쓰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개개인이 루디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가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건을 연출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또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가르신 적은 몇 번이었고 내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말씀의 안경을 쓰고 내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 삶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안경으로 삼으십시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을 때까지 그 안경을 벗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의 삶을 당신의 오묘하시고도 섬세하신 손길로 책임져 주고 계심을 말씀의 안경을 통해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십시다. 그때 매일 성령 하나님의 기적으로 엮어질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징검다리로 이어져 갈 것이요. 그 징검다리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그 어떤 예술품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본인과 중국인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일본에 대한 참된 이해가 불가능하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중국인의 사고를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일본인과 중국인도 그들 역사와 문화의 안경을 쓰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면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야 두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시기에 그 말씀의 안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안경을 통해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뵙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신비로운 구원의 은총을 입은 루디아의 삶 자체가 기적 덩어리인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 역시 매일 신비로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엮어지고 있음을 날마다 말씀의 안경을 통해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안경을 통해 이 순간에도 저 땅끝에서부터 오묘하고도 섬세한 당신의 손길로 우리 각자의 미래를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안경을 통해 우리의 1년 12달 365일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응답하는 성령 강림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안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징검다리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